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를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과 식량 안보, 국방 등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디 총리와 시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과 투자,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제약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실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식량과 에너지 불안정,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주요 20개국 차원의 추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회담에서 국방 안보 분야도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짐하는 협정을 비롯해 다수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시시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이집트 최고 훈장인 나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비나이 크와트라 인도 외교장관은 모디 총리와 시시 대통령이 이날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관련 서명이 양국 관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집트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어제 리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힙킨스 총리는 30일까지 6일간의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중국과 뉴질랜드 양자 관계와 국제 및 역내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중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가 2018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뉴질랜드는 다음 달 CPTPP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중국, 타이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의 가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힙킨스 총리는 중국 북부 텐진시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힙킨스 총리의 중국 방문은 올해 1월 25일 총리 취임 뒤 처음입니다. 유엔은 2021년 전 세계 마약 소비량이 10년 만에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어제 공개한 2023년도 연례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 2021년 한 해 2억 9,600만여 명이 마약을 사용했다며 이는 10년 만에 23%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저렴하고 생산이 빠르고 쉬운 합성 마약이 전 세계 마약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는 재앙적인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기간 45% 증가했으며 이 같은 장애는 5명 중 1명꼴로만 겉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사무소는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한 합성마약 펜타닐은 북미 지역의 합성진통마취제 사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면서 이 같은 합성마약 생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다 왈리 UN 마약범죄사무소 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과 국제적 위기를 이용해 마약 생산을 확대하는 마약 밀매범들과의 싸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 내 반란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 24일 일으켰던 무장반란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반격작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내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제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세계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측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고 미 국방부는 이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푸틴 정권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새로운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기 3미터, 서해 앞바다 0.5내기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발사대에 자리한 이동식 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는데 북한의 새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장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입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이날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발사장에 자리한 이동식 조립 건물의 남쪽에 있는 큰 하얀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식별되지 않지만 발사장 남쪽에 약 60%를 채울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모양은 한쪽 부분이 비어있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가로 약 18에서 20m, 세로 60m로 측정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하얀색 천막을 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바닥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얀색 덮개로 이 일대를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발사장에는 가로 50m, 세로 30m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점은 현재 이동식 조립 건물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땐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이때 건물은 이번에 하얀색 물체가 발견된 지점에 자리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발사장의 남쪽 지대 일부가 이달 16일에서 18일 사이 아스팔트로 재포장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곳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3일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24일 대형 하얀색 물체가 식별된 것입니다. 비록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 곳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북한의 새 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북한의 기존 발사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으로 옮겼다가 이달 3일 발사장의 중심부로 다시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건물은 중심부의 놓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we know that Beijing has influence in Pyongyang.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오래전 부과된 유엔 제재를 중국이 실제로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에 대해 중국이 더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 역시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대북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난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측은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에 비유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계속 단도직입적이고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yesterday that he'll continue to speak forthrightly.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관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와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계속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한 모금 행사에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태에 대해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건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미중 고위급 협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중국 역할론에 이같이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 각종 양자와 다자 회의 계기에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한국 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근 북한이 대남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면서도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한일과 국제사회에 전가하려 드는 행태와 일맥상통한다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이러한 선전선동은 역효과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마체고라 대사의 최근 대북 제재 관련 발언에 대한 비유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제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개발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은 물론 현재의 정세 긴장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며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사실을 상기하며 한국전쟁 기간 미한 양국군 전사자와 부상자 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다며 미래 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잇게 한 양국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젊은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참전 용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전쟁 당시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기념일에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 총리의 연설은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의 가치 또한 한층 강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 뒤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범죄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그전에 보수정부가 단발성으로 보훈에 대한 또 이분들의 희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단발성이 아니고 아주 지속성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북한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면서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26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가 미한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 한국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호전적 망동으로 가뜩이나 불안정을 배태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핵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남아있는 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력은 가속화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향후 추가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호도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그 책임을 역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고도의 기만 전술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무자비한 징벌 등을 구호로 한 반미 집회도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반미의식 고취를 강화하는 양상이라며 한국전쟁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외부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 외무성 보고서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촉구했고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는 한국 전쟁을 상기시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붙잡아두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6.25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결국은 네가 나를 자꾸 억제하면은 결국 내가 미제의 식민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압록강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국경을 맞닿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냐. 그걸 압박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외무성 보고서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다면서 강대강 대치 수준이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8월 이후 을지 프리덤 실드 등 미한 연합훈련 계획이 연이어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응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성과 과시의 중요 모멘텀에 여러 무기들을 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한미와 북한의 어떤 대치 또는 상당히 긴장 고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면보다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이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다음 달 27일 전에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최소 29개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민간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전 탈취를 위한 공격이 최근 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지난 14년간 최소 29개국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였다고 미국의 민간 정보 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밝혔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자체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이 23일 발간한 북한의 사이버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2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공격이 자행된 지역은 아시아가 73%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 각각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이 65.7%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기별로는 2018년까지 연간 25건 이하를 밑돌다가 점점 증가해 2022년엔 75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목적별로는 정보 수집 등 첩보 활동이 약 180건 이상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금전적 동기에 따른 공격은 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란 및 타괴 활동은 10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교란과 파괴를 위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공격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주된 표적은 정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각각 30에서 40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어, 금융기관, 국방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각각 20에서 30건, 핵심 인프라와 교육 관련 기관도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코디드 퓨처의 미치 하자드 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rom this report, we found a lot of the activity that they're doing is actually more cyber espionage or information collection focused.
다만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협 활동이 최근 4, 5년 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존 콘드라 연구원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소니 영화사 해킹 등과 같이 과거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유형의 공격은 북한이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 중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hreat activity that gets a lot of big media attention or things maybe like the WannaCry ransomware incident or
그러면서 북한의 일상적인 사이버 활동은 정부의 의사 결정이나 국가 안보 관련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첩보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공격 활동이 가장 많이 보고된 북한 해킹 조직은 김숙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 APT 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에 따라 표적 대상과 공격 목적, 활동 지역 등에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하자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Different groups kind of have different targets, purposes, and geographic areas.
하자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김숙희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주로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입니다. 또 라자루스는 다양한 표적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기관에 다소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한국 정부는 이달 초 김숙희를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앞서 이달 1일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김숙희가 기자와 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표적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무기 개발과 위성기술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인 어제 대북 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젯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만 장, 타일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맞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동맹의 협력 분야가 사이버 안보는 물론 우주와 핵심 첨단 기술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전략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사이버 안보 회의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며 사이버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전략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21세기를 위한 준비를 갖췄다며 미한 간 협력은 사이버 안보와 핵심 첨단 기술, 우주 분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효과적인 디지털 통신 정책에 대한 협업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와 국방, 민간 투자, 우주 탐사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 걸친 우주 협력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안보 고위 운영그룹 SSG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SSG가 글로벌 사이버 위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의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양자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대표는 SSG 출범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와 사이버 안보 관련 양국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기조를 앞으로도 적극 이어가기로 했다며 SSG를 통해 긴급한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며 각 정부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키프 사이버 정책 선임 국장이 한국 측에선 국가안보실 윤호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과 한국이 SSG 창설과 별도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불법 가상자산 탈취 차단, 기반시설 보호 등 양국의 핵심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 회계연도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상원 군사위가 사흘간의 심의 끝에 23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법안의 요약보대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전국급 사거리 미사일 태세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 잭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는 이날 법안 요약 본서문에서 미국은 위험하고 점증하는 일련의 국가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건 중국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을 할 의도와 역량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스스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력임을 보여줬고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의 한계를 계속 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미군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 장비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날 하원 군사위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추가 안건들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가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관련 방위공조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위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과 관련된 최근 방위공조 노력과 미국이 한일 양자 방위공조 혹은 미한일 3국 방위공조 증대를 촉진할 기회나 구상 등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20일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 지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의지를 보이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중관계 개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는 관계 개선에 나선 반면 한국은 서울이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중 반도체 전쟁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석자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미중 관계 해빙의 시작일까요?
Well, I think optimists would underscore that now we can have high-level negotiations. So when the two leaders met in Bali last
November, 낙관론자들은 이제 우리가 고위급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겁니다. 작년 11월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땐 상무부와 재무부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의는 중단됐죠. 특히 2월에 정찰풍선 사건이 터진 뒤로요. 이제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고 올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론자들은 말할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실질적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타이완에서 기술 문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흔들릴 겁니다. 저는 완전한 관계 안정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평화는 곧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또 중국이 쿠바에 군사 훈련 시설을 새로 짓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Well, those are two very different issues. I mean, the president made some offhand remarks at a political fundraiser.
두 가지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기금 모금 행사에서 즉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금 행사에 참석할 때는 청중에게 호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모금을 위한 안전한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기반이 되는 실제 이해관계와는 매우 다른 것이죠. 쿠바는 다른 문제입니다. 쿠바 기지는 정보 수집과 훈련 시설, 공항 접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비밀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쿠바는 제 고향인 플로리다 해안에서 100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심각한 공격적 행동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으로 깊은 경쟁 관계 때문에 양측 간 긴장은 언제든 대대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Yes, I think so. In fact, I think that the conversation revealed.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화를 통해 이견이 얼마나 큰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현재 경쟁 중인지 경쟁 관리가 나은지에 대해서도 미중 간 의견이 다르니까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게 더 나은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충돌 방지 가드레일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요. 양국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드러난 게 이번 방중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관계를 관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안도의 순간일까요? 한국도 중국과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일까요?
Well, it should be, but I think that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having their own bilateral problems.
그래야 마땅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미중과는 다른 문제를 겪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한 발언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특히 한국이 미국에 너무 긴밀하게 연대하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이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를 적극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한 동맹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미중 관계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한중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것이죠.
크로닌 석자님,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와 생산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공간이 커질까요?
Well, he's right that we're not trying to contain China. We have $650 billion a year.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블링컨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연간 6,500억 달러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핵심 기술을 무기화할 수 있는 위험과 취약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토류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이런 문제를 무기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반도체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여기에 대해선 중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일본 등과도 협상 중입니다. 현재 이 정책은 진화하고 있고 의회와 백악관 모두 여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중국 유입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중국군 현대화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과 기본적인 상품 흐름을 막지 않고 한국 같은 동맹국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한국이 미중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에 끼어 있나요?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I think they are caught in the middle of the chip war. I think that's going to continue. But I also think that it's important to note that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전쟁의 한 가운데에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구분짓는 핵심 요소라고 보죠. 미국은 최첨단 기술 경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서방 경제와 중국 중심의 경제 간 틈을 벌리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크로닌 석자님,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한다고 했죠. 미국 관리들은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나 생산에 있어 이전보다 제한을 더 많이 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Well, there are differences surely between some South Korean companies and America's exposure in China in the semiconductor.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노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뭔지 설명도 못 들은 채 중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마이크론이 인도의 새로운 생산시설에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상과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양국의 민간 부문이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스나더 국장님, 마이크론은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도 6억 달러 투자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한다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와 생산을 더 이상 제한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Well, I think it's true that one of the obstacles to the U.S. government imposing more stringent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중국 내 조립 공장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회사와의 협력 관계와 관련된 범용 반도체 투자입니다. 동시에 마이크론은 인도에 투자하고 일본의 반도체 대량 생산 공장에 3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급망 하단에 있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모든 최첨단 투자는 더 이상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블링컨 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게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Well, it certainly does. I mean, economic dependence is has grown actually.
물론입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정치적 순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씨 일가는 자주적 사고를 표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체 사상 자체가 강대국으로부터의 자립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남북 화해가 물 건너가고 바이든 정부가 이전 합의를 존중하거나 더 나은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김씨 정권이 러시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조금 더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압박에 사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관심사는 미국과의 경쟁이죠.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위협을 느낀다면 행동에 나설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China does have some types of influence on North Korea.
저는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닌 석좌가 관련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죠.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에 분개하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항상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틀은 미중 경쟁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으로 더 긴밀해졌고 이는 북한이 뭔가 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중국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길까요? 아니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사용에 결과적으로 자국 국익에 도움을 줄 유용한 골칫거리로 생각할까요?
Well, it's interesting that even this newly released intelligence national intelligence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공개된 국가 정보 평가를 보면 미국 정보 당국은 2030년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이 아닌 잠재적 강압에 활용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 이런데 중국은 아마 그보다도 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중국은 약간의 강압 정도로 평가할 겁니다. 약간의 벼랑 끝 전술이고 중국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진 않더라도 핵 증강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열렬히 지지하진 않습니다. 기꺼이 참아내겠다는 입장인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을 영내에서 지탱하기 더 어려워지는 위치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요.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 건너편으로 밀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덜 어려운 도전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했는데요. 전임자들처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모두 소진됐다는 좌절감의 표현은 아닐까요?
It's often the case, I think, that the default option, if you can't find a way to move forward with North Korea.
북한 문제를 진전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중국에 책임을 넘기곤 하죠. 북한과 관련해 좌절감을 느끼면 자동으로 선택하는 옵션이 대북 제재 강화였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크로닌 석좌의 말에 추가하자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관여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외교적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도 관심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석좌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경공격기를 도입한 폴란드 정부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것은 폴란드 공군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실은 23일 최근 한국 공군으로부터 경공격기 FA-50 기종을 도입한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FA-50 항공기 구매는 폴란드 공군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협력은 활동 조정 및 상호 운용성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폴란드 공군은 과거 사용하던 구소련제 항공기를 폐기하고 F-16과 FA-50 경공격기만을 사용할 예정이며 곧 F-35 기종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전투기는 우수하고 현대적인 항공기의 동일 제품군에서 출시됐기 때문에 상호 운용 가능한 방공 시스템과 통합 훈련 시스템 구축 시 큰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에서 FA-50 비행 훈련을 마쳤고 곧 새 기종으로 원활한 전환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번 계약에 따라 FA-50 전투기 12대가 올해 안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실은 또 이번 FA-50 경공격기 도입이 국방 분야 협력을 넘어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 매우 좋은 협력은 전투기 구매 계약뿐 아니라 교육과 물류, 연구 및 개발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터 패키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폴란드 군용기 그룹 간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에 관련 서비스 센터 건립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자체 훈련기지를 활용한 조종사 훈련과 FA-50 경공격기 정비 작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의 구매는 침략자를 억제할 수 있는 현대화된 폴란드 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 1호기 출고식을 진행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는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의 신속한 교체와 신형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전력 공백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로 FA-50GF 갭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의 기능이 포함됐으며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번 FA-50 경공격기 도입을 비롯해 폴란드 정부가 최근 잇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의 요소 중 하나는 폴란드군과 한국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으로부터 K2 흑표전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9 썬더 자주곡사포 등 여러 무기를 도입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은 매우 긴밀하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가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며 폴란드가 이미 보유 중인 미국산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이는 잠재적 침략자를 억제하고 무장공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12년째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점이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부른 노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보드 차트 순위가 크게 올라가고 음원 다음으로도 많이 늘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백악관 만찬에서 불러서 화제가 됐던 돈 맥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이후 6주 연속 미국 빌보드 락 온 디맨드 음악 차트에서 50위를 기록했다고 맥클린의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맥클린의 소속사인 2911 엔터프라이즈는 20일 VOA에 백악관 행사 전주에 164위였던 아메리칸 파이가 한국 대통령이 부른 그 다음 주부터 해당 차트에서 6주 연속 50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빌보드의 데이터 관리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일주일 동안 100만 9천 건이었던 아메리칸 파이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도 400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속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971년 4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미국적인 노래로 평가받는 아메리칸 파이는 지난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부르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노래가 끝나자 아메리칸 파이를 작곡하고 부른 가수 겸 작곡가 돈 맥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첫 소절을 부르는 장면부터 편집한 영상을 따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다며 장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에 환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싱어송라이터 맥클린 씨는 지난 15일 VOA에 자신의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은 A학점이라며 그는 아름답게 불렀고 그 노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I was giving him an A. Absolutely an A. Great. Top drawer. He hit all the notes. He sang beautifully.
맥클린 씨는 내년 11월경 한국 등 아시아 투어를 계획 중이라며 대형 특별 행사를 마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 부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6월 26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엔 국제연합 헌장이 탄생합니다. 1945년 6월 26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50여 개국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됐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날 서명된 유엔 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활동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헌장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유엔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 가운데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 가운데 하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입니다.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43년 6월 26일 혈액을 ABO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혈액형의 아버지 칼 란트슈타이너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란트슈타이너는 대학에서 약학과 의학,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빈 의과대학의 조교로 일하면서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4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1901년 A, B, O 이 세 가지 형태의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란트슈타이너의 연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힘쓰다가 1943년 6월 26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